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유대인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것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었고 바깥에 나가서 들어올 때도 손을 씻었고 뭐 이런 이 정결례를 행하는, 본래 이게 뭐 신명기나 레위기법에 정해진 것은 아닌데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에 돌아온 뒤에는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일상 가운데 많이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러게 이게 요 고대 사회에는 상당히 이게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전염병에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손을 자주 씻었거든요. 고대 사회에 무슨 무슨 세균 이런 거 감각이 없을 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남들은 다 전염병 걸려서 죽는데 유대인들은 그 좀 작았던 거죠. 그 피해가.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이 독을 뿌려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전통, 이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역사 가운데 좋게 적용이 된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런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 중 몇 사람은 이 장로들의 전통 지키지 않느냐?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 정결례를 지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거 말고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니면 우리 엊그제 묵상했던 것처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다거나 아니면 어제 묵상한 것처럼 광풍이 부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다거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행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며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뭐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7장 2절이 암시하듯이 제자 중 몇 사람, 모든 제자도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손을 씻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꼬투리 잡을구나 하는 것이 없는가, 이걸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는 그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빌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는 거죠. 우리 엊그제 오병이어 묵상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저물어 가는 빈들에서 남자들만 5천명이었다 그러는데 그 5천명이 그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은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다 부정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 정결례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같이 물이 흔한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손을 씻습니까? 식당에 가면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기 어렵기 때문에 물티슈 주고 뭐 이런 문화인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그 물 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뭘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손을 씻는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소수의 특권층 아니면 누군가가 종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을 대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지킬 수 있는 정결례였지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마치 배우가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따지세요.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주변을 자꾸 뭐 껍데기 아니면 외형적인 뭐 이런 거를 자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아니면 정말 가련해서 어떻게 뭐 먹을 때 손을 씻을 수조차 없는 아니면 기본적으로 삼시세끼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빌미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뭐 적당히 양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괜히 긁어부스러 만든 제자들을 책망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5절부터 6절,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소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껍데기로만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고 아주 분명하게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 뜯어먹었던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거 비난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편들어 주셨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질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질은 버리고 이렇게 외형적인 그야말로 외식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책망하고 계신데, 이를테면 9절부터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줘야 될 몫인 거예요. 부모를 공개하고 부모에게 갖다 줘야 될 양식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더 이상 부모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핑계로 그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용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데 그러다 보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을 만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는 일에 더 익숙해서 정말 주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불리 먹이라 혹은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하고 하는 그런 명령은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냐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사야가 책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을 아주 혹독하게 폭로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비난을 정면에서 반박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남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냥 가만히 참고 당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비난과 정죄를 참고 견디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복음의 진리에 대한 거라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예에 대한 거라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반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당한 논쟁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절해야 될, 정말 책망해야 될 죄악 앞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헤롯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던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그런 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로 계속 살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불의를 행하는 헤롯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 시대에 좀 더 용맹한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용맹한 선지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싸움꾼이 될 거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논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항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대항하시고 그러면서 뭐가 정말 본질이고 뭐가 정말 핵심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려고 해요. 어느 시대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너지기 전의 성전에서 나름 제사를 지내고 뭐 여하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너희들의 성전 예배,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모습들은 그야말로 외식하는 것, 이 겉과 속이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 너희가 겉모습으로 마음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곧 책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망은 우리 시대에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데는 익숙한데요. 세상에 정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시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자기는 점점 작아지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귀한 분이다 고백하면서 자기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경험이 많아지고 또 교회의 직분이 더 중요해지고 뭐 역할이 더 많아지고 하면서 자아가 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중요해지는 것인지 내가 더 중요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인 것을 점점 더 많이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하고 더 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열정이 더 간절하여지고 있는지 이런 거 사실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저 겉모습으로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 가지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